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장면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 또 제가 다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6시가 되어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크게 고통 중에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유는 육신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머리에 십자가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몸에 그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고통들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는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이 끊어지는 그 고통이 가장 괴로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사실 예수님께서 당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과 그 단절된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본래 죄인인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고 외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되셨는데요.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이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매우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찢을 수 없는 두께였고요. 만약 가위로 그걸 뭐 자르려고 한다고 해도 쉽게 자를 수 없는 그런 두께였습니다. 본래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지성소하고 구별되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는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곧바로 죽임을 당했고 대제사장조차도 정결하지 못하면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발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몸을 밧줄로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으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밧줄로 이제 몸에 묶어진 밧줄로 그를 이제 끌어내는 것이었죠. 그렇게 엄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휘장이 찢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어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록한 후에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무엇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능력들을 행하고 이런저런 우리의 열정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절규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낮아지는 삶, 그러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삶, 그것을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파란만장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뭐 그들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도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했던 거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증인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확인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지인들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신빙성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죽음의 증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또 유대인도 아니었던 로마의 군사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신 것이죠. 죽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처럼 이 마가는 자세하게 증인들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그 제자들이 의지했던 또 꿈을 키웠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음하며 죽으셨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으셨지만은 이 죽음은 절대로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그 절규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그런 고백이었는데요. 시편 22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로 시작하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때 지은 시이지만 단지 다윗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예언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8절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그 내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1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고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것도 절망으로 끝나는 절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 의미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매일 성경 본문에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절망 속에, 그 심판의 절망 속에 떨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절망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고통들 속에서도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라는 막연한 종교심으로 부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 속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로 단지 어떤 도덕적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알게 돼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할 만큼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 그러나 그 은혜가 절대 값없이 얻게 된, 나는 값이 없이 그 은혜를 얻게 되었지만은 절대로 아무런 희생 없이 그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